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있다가 이제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교육관에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광고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담임 목사님 지금 병가로 인해 한국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마다 다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제 이름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름 말고 나 자신을 특징 짓는 또 다른 이름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닉네임 또는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 별명을 듣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모습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대충 머리에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어떤 사람들의 별명을 보고 제가 한참 웃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드리 헵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우 여배우 오드리 헵번과는 거리가 멀지만 밥을 사랑하는 자매. 그래서 오드리 헵번. 또 안토니오 반데라스 아시죠? 안토니오 반데라스를 꿈꾸지만 거리가 멀어서 안토니오 반만 데라스. 네, 등등 참 재미난 별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짐작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별명은 미키 마우스였습니다. 네, 귀여운 외모 때문이었죠. 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별명을 부르며 지냈던 추억들이 있을 것이에요. 무슨 별명을 들으면 옛날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 나도 그랬었는데 라는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말씀 안에 초대교회 시절을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별명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별명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그들의 인생의 태도와 또 가치관 또 목적까지도 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그 별명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그들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또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또그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때 우리를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막상 단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보다 우리 자신을 더잘 나타내는 그 성경적 데피니션이 268번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배우며 팔로우하며 가는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으며 따라가는 자, 그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팔로우한다, 또 팔로워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또 유명 인사, 또는 관심 있고 닮고 싶은 사람들을 팔로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 또 그들이 가는 곳들, 입는 옷들, 그들이 하는 말들을 유심히 팔로우하며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닮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팔로우하며 저들에게 좋은 것들을 배우며 또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때로는 안 좋은 영향과 또안 좋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를 팔로우 하느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팔로우할 때 어떻게 팔로우하시나요? 우리가 팔로우하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죠. 우리가 볼 때 멋있어 보이고, 아, 저 사람한테는 뭔가 우리가 배울 것이 있겠다, 저 사람을 팔로우하면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다라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뭔가 이와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니시다가 중요한 한 만남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지도할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시다가 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들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들을 부르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모습을 보면 좀 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요즘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관습과도 전혀 반대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관습은 제자들이 자신이 배우고 싶은 그러한 스승 또 그러한 랍비들을 직접 찾아가셨던 것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로우할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특이한 것은요, 이 갈릴리라는 그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제자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그 사건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비교적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대부분 해변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또 생계를 유지하며 그냥 그저 그럭저럭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좋은 인재를 뽑으려면 이곳 갈릴리가 아닌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또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 우수한 인재들이 스카우트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스펙을 갖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비록 평범하지만 아니 도리어 천하게 보일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자들을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우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란 그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짊어져야 할 사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제자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로 인해 제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간략하면서도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 안에는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부의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의 삶으로 저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명령을요, 저들이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깊는 그 분주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듣게 돼요. 아마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갑자기 나를 따르라니 도대체 생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는 그냥 물고기 잡던 평범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시나? 나는 능력도 없고 마음도 의지도 굳지 못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자신들에게 무엇을 보셨는지 의아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셨어요. 저들의 연약한 것도, 저들이 배신할 것도,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의 약함을 들어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만들어서라도 강함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실까? 왜 나한테 이러한 사명을 주시는 걸까? 왜 매번 실패하는 나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 왜 그냥 나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불편한 일로 나를 부르시는 걸까?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기 힘들어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아니, 때로는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것도, 우리가 힘들어서 포기할 것도, 우리가 실패하고 또 두려워할 것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다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비록 우리를 만드는 주체는 부름받은 제자들이 아닌 부르신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이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20절과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들이 그물을 버려두었다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어부라는 그 직업의 포기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삶의 부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삶을 이제는 예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 초청하는 말은 Follow me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도의 대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자기 생계인데 이걸 어떻게 다 두고 가지? 자기의 그물, 배, 이것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버리고 가지?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한 미련,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감정들이 그 마음 가운데 씨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것은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희생할 수 있는 헌신의 자세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결단은 세상에 속한 과거의 삶에 대한 부정과 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역시 하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근데요, 저들의 결단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결단은 매우 모험적이고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요, 특별히 내세울 게 있는 배경이나 지위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명예를 보장시켜 주지도 않아요. 뭐 너가 나를 따르면 이러한 부를 얻을 것이다, 이러한 지위와 명예를 얻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 전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천국에 대한 말씀과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실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개런티도 없는 그러한 부름에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까지 뒤로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쫓아 나갈 수 있었겠어요? 절대로 이 결단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죠. 저들이 그동안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그 배와 그 그물보다 예수님이 더 좋고 더 큰 가치가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것이에요. 저들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순간 이들의 삶의 가치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삶의 전부였는데,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했어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변화는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이 되었던 것이에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도 머뭇거리고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의 소명을 수락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때의 감정을 조금 더 잘 나타내줘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즉시 얼마나 기뻤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상위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하위 가치는 이미 가치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버리는 것이 아깝고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가치를 잡기 위해서 그들은 당연히 놓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어떻게 하실 거야, 이걸 알고 따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저들에게 현재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따른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저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며 앞만 보고 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두고 온 소유와 자신들이 두고 온 그 사람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의 모습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상위 가치를 향하여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밭에 감추인 보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망해가는 밭같이 보이는데 그걸 왜 사나? 왜 전재산을 들여서까지 그 밭을 사야 하나? 저 사람 조금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지극히 이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요? 자기가 발견한 보화가 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살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것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도 사람인데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견한 그 보화의 가치가 제자들이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 어떠한 것과 생각해 볼 때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설레고 감사한 일이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대박맞는 일인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천국 비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죠. 하지만 그 기쁨은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소망에 대해 머리로는 잘 알지만 진정한 소망이 없지는 않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부활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엄청난 부활을 얻었다는 그 기쁨과 만족은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현재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있는 문제들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버려야지, 내려놓아야지, 주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매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의 도전 앞에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물과 배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또 주님을 쫓는 열심을 가질 수 없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망설임이었고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되기도 했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고 적당히 시소놀이를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안타까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엎치락 뒤치락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생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을 향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살다 보면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종종 매력적이고 풍요로운 세상적인 삶, 자신의 편리한 라이프스타일을 포기하고 희생과 헌신과 절제와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왜 보장된 삶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또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희생하며 어렵고 좁은 길을 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며 종종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비록 희생과 헌신의 삶, 어렵고 좁은 길을 택해야 하는 삶이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보화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귀하고 축복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행하신 주님께서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큰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끝내고 수료증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자는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자신의 배를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를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초청에 한 인생이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할 것, 내가 생각할 것, 내가 계산할 것 다 한 다음에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잘라버리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전의 계획과 목표들을 재조정해야 했으며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중요한 어떠한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버려두고 쫓아야 하는 여러분의 배와 그물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부한 삶이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입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심입니까? 끊으세요. 버리세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그렇게 아까워서 우리가 흔들거리는 그 배만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같이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버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비록 포기하고 버리고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 바닷가에 너무 오래 세워두지 마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 한가운데로 모시고 내 삶의 핸들을 잡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게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들어오셨을 때 이 평범한 어부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순간에 완벽한 사람이 된 건 아니고 흠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부르심에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들이 어부였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시는 것은 비천한 직업에 속하는 어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할 때에 위대한 사도로 바꿔주셨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해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떤 곳인가, 또 자신의 현재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소명을 갖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주시는 소명을 따라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바른 제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 췌장암으로 별세한 스티브 잡스는 미국의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시자로서 이 기업을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만든 사람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가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대기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죠. 처음 시작할 때는 매우 어려웠고 특별한 많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러한 회사였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제품은 좋은데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이 마케팅을 담당할 사람을 영입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당시 마케팅의 귀재라고 불리는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컨택해서 이제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존 스컬리라는 사람은 펩시콜라의 사장을 지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세계 제1의 코카콜라를 끌어내리고 펩시콜라를 업계 1위로 올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이 애플사에서는 이런 마케팅의 귀재를 영입하는 것만이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를 공동 경영자로 영입하려고 많은 힘을 쓰며 많은 설득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많은 명예를 누리고 있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아직 확실치도 않은 회사에 모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충분한 보상과 이러한 지위를 약속해도 꿈쩍도 안 하는 그 존 스컬리에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며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당신의 생애를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이 말에 존 스컬리는 마음을 바꾸어 애플사로 자리를 옮겨 회사의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누군가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일은 매우 귀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부름보다 귀한 것이며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빈 항아리와 같은 내용이 없는 생활을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지만 나부터도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편한 것만,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적당히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제자를 찾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며 이 그분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믿고 절대로 이 진리를 다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귀한 보화로 삼으며 나의 편안과 안락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높이고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부르심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겠습니까? 생업에만 열중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단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 시대의 거룩한 제자로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때문에 오해받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서, 아,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제자의 사명 맡기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